예, 이제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한 달 반 정도 말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지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1장에서 39장, 이제 이것을 이사야 상편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40장에서 66장까지 내용을 이제 하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 가운데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 군데군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는데요.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내년이 되면 또 만날 것 같은데, 뒷부분에 가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구원, 그리고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아주 소망으로 가득 찬 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사야서 앞부분을 묵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택한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시에 아주 이 중요한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즉 그들이 어떻게 영광 중에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선지자로 부름받고 파송되었는가 하는 장면이 꼭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1장 또는 2장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좀 딜레이돼서 이제 6장에 이것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사야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1장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늘과 땅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리더들과 이 거주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지, 그들의 종교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로 하신단 말이에요. 첫 부분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언약적인 고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고소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jury 역할을 하는 대상은 재밌게도 모든 피조세계 하늘과 땅에여 들으라, 그들 앞에 어필을 하면서 자기의 백성을 고소하는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사야 6장까지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이사야를 소명하셨는가, 이 내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등장을 하고요. 우리가 읽었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은 과연 뭔가, 어떤 메시지를 그의 입에 담아주셨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돼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에게는 어떠한 짐이 주어져 있는가, 어떠한 버든이 이사야에게 지금 이렇게 들려져 있는가, 얹혀져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선교사님들을 파송한다든지 또는 목회자를 위임하는 그러한 예식 중에서 이사야 6장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드라마틱한 부르심의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질문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얼마나 단호한 이 소명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처럼 강력한 이 콜링과 응답하는 장면을 여기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앞부분만 읽는 게 아니라 뒤까지 쭉 읽어보면 이 본문 안에는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한 번 반전이 있는 게 아니라 반전의 반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13절로 되어 있는 짧은 장이죠. 비교적 장으로 생각하면 작잖아요. 이게 근데 이 장 안에 굉장히 놀라운 그 터닝 포인트가 이제 그 안에 쭉 등장을 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작은 본문 안에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듣다 보면 아 이게 단순히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구절이 아니구나. 단순히 목회자를 위임할 때 그냥 멋지게 한번 소명하는 그런 구절만은 아니구나. 여기 굉장히 심각한 이슈들이 좀 담겨져 있구나.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세 파트로 오늘 본문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파트는 당연하게 아주 높으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국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왕국 유다의 네 명의 왕을 시리즈로 이렇게 대하면서 예언을 했던 굉장히 장기간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정말 말 그대로 대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우시아 왕에 대해서 그 이사야의 기록이 있다라는 제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담, 그러니까 우시아의 아들이 요담이고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고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이 네 명의 왕을 다 다뤘던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오늘 본문 맨 앞부분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우시아의 기록은 역대하 26장에 한 장 전체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16살에 왕이 되었고요. 정말 오래 다스렸습니다.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52년이면 최장 집권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시 따져보니까 므낫세라는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므낫세의 왕권 아래서 순교당했다고 이렇게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55년을 다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암흑기가 있었는가. 참 좋은 왕을 만나서 오래 있으면 좋은데 나쁜 왕을 만나서 오래 있으면 이건 진짜 곤역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시아의 52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절대로 짧은 기간이 아니죠. 한 왕이 반세기를 넘게 다스렸다는 것은 그 사회, 그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시아는 비교적 좋은 왕이었어요. 우시아는 그래도 착한 마음으로 다스렸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유다가 굉장히 부강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예루살렘을 아주 견고하게 세웠던 왕이 우시아 왕입니다.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러니까 우시아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게 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아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받았던 왕이다. 네. 얼마나 명예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시아는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다. 이게 우시아예요. 52년 동안. 근데 이제 그 역대하 26장의 기록을 보면 이제 후반부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슬픈 기록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시아가 말년에 문둥병이 들어서 결국은 왕이었지만 왕의 노릇을 못하고 그 아들 요담이 일찍부터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쓸쓸하게 죽었고 그가 왕의 묘지라기보다는 그 옆에 뜰에 묻혔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가? 제 그 바로 트랜지션이죠.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구절은 15절입니다. 26장 15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게 됨이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세우시고 거기에 이제 일꾼들을 세우셨잖아요. 왕도 세웠고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또 오래전에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권에 아부하고 정치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자기들이 잘 살고 누리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서로 체크 앤 밸런스를 해야 되는 중요한 직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을 섬기는 일이죠. 그런데 우시아 왕이 5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중심부로 다스리다 보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사람들 필요 없다. 아마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젊은 제사장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패기 있게 일종의 좀 개혁을 주도하는 인물들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기가 직접 향을 피우고 하나님께 이 성전의 그 역할을 하겠다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용감하게 앞장서서 80명의 제사장을 이끌고 왕을 막아섭니다. 근데 이 왕이 그걸 해요. 그러면서 이 향을 피우려고 하면서 그걸 손에 들고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에게 노를 바랍니다. 막 화를 냅니다. 니네가 뭔데 나를 막어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순간에 굉장히 주라메릭하죠. 그의 얼굴에부터 문둥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이게 우시아의 후기입니다. 뒷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이사야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네, 그가 그 이후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젊었어요. 아마 제사장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어요. 이사야는.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그 유다의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센터에 사실 이사야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사장 중에 하나였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우시아의 죽음은 한 시대가 이제 마감되고 다른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우시아의 비극적인 결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던 왕이 이처럼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다니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요 제가 그 어제 말씀을 다시 이렇게 앞뒤로 본문들을 살피면서 이전에 지나쳤던 구절을 하나 찾았어요. 여러분 역대하 한번 찾아보실래요?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26장인데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예, 구약성경 691페이지인데요 여기 우시아의 죽음에 대한 이제 쭉 얘기가 나오고 죽기까지의 그 마지막 때가 나오고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제가 미스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시아의 라이프 스토리를 누가 기록해줬냐면은 이사야가 기록해줬대요. 근데 요 내용은 이사야 사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66장이 있지만 거기에는 우시아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우시아가 죽던 해 이런 얘기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요 책은 분실됐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사야에게는 우시아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우시아는 이사야의 영웅이었어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제가 C.S. 루이스에 대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분의 장점, 단점.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사야는 우시아의 인생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이게 이사야예요. 자, 이만하면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때에 이사야가 본 것은 높이 들린 보좌입니다. 하늘 지성소를 본 것 같아요. 네, 환상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저 하늘 보좌로부터 쫙 땅까지 내려와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잇고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까지 내려와서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앉아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왕권을 보좌하는 이 천사들이 나옵니다. 이 스랍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세라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섯 날개를 갖고 있는데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고 공중에 이렇게 약간 떠 있는 상태로 이 천사들이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놀랍죠? 네. 이런 영광스러운 현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볼륨으로 들렸는지, 지금 이사야가 뭐 서 있었던지 앉아 있었던지 하여튼 있던 그 자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막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영광의 구름으로 또는 연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스모크로 가득 찹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 이사야는 인생에 우시아라는 왕밖에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을. 그런데 우시아가 죽었고 이사야는 우시아를 흠모했고 우시아의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비통해하고 우시아의 인생을 기록으로 남겼던 사람인데 우시아가 죽은 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는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52년의 우시아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아,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선지자가 보았던 놀라운 비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걸 보여줬어. 여러분이 이걸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이사야가 그때 그 영광스러움 속에 자기가 들어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이했을까? 예? 얼마나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었고 그가 정말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기이한 말을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자고할까봐, 내가 스스로 교만하여질까봐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이사야의 곧바로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고 비참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 자, 이게 뭘까? 여러분, 오늘은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키워주고 어떡하든지 기죽지 말라고 그러고 하여튼 너는 괜찮아 이렇게 자꾸 세워주지만 그러나 그게 사람을 고치진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진 않아요. 근데 도리어 이사야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만났을 때 그가 경험한 것은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를 체험한 우시아는 도리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자기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한도를 벗어났습니다. 사실 우시아의 입장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일인가. 더군다나 다윗의 가문의 왕이 되어 메시아의 오심을 예배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 황송함, 그것도 52년 동안, 다윗은 40년 다스렸는데 우시아는 52년 동안 그 황송한 직분을 그 등에 업고 살아야만 했던 그의 인생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무거움 밑에 겸손함이 있어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50년 동안 왕으로 대접받다 보니까 결과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자만심이 그의 마음을 채웠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우시아가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진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보좌하는 천사들의 그 외침을 들었고 그 외침 앞에 온 땅이 진동하는 것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구름이 자기가 있던 자리를 가득 메웠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못하고 좀 교만을 떨고 있는 자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우리 스스로 좀 평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는구나. 아주 모르진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모르나 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때에 천사가 제단에서 불이 타고 있는 거룩한 숯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에 대면서 그의 죄사함을 선언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여 내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용서를 경험한 거죠. 너의 죄가 사했다. 이때 이사야는 어마어마한 감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 눈물로 그 순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는 제어할 수 없는 내적인 이 충동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터져나오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감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생명을 나의 참된 왕 주님을 위해 내놓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신복의 고백입니다. 나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내 생명을 바쳐 섬기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감동스러운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파트로 가야죠. 우리가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이사야에게 아주 이상한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상합니다. 그죠? 이사야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는 아주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을 것 같은데 이사야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는 것. 그들이 돌이켜 고침을 받고 변화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메시지를 그가 듣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연결해서 보았을 때 이사야 6장을 가지고 선교사들 보낼 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주께 돌이키게 해야 되는 사람들, 목사는 말씀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사람들이 회개케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를 불러서 너는 저들의 마음을 둔탁하게 하고 저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저들의 눈이 뜨지 못하게 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에 주어진 소명은 너무너무 무거운 소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이 올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심판이 올 거다. 요나는 니느웨 가서 그렇게 전했죠. 예. 일주일 지나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도리어 요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근데 이사야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니까 너희들 조심해라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도리어 이미 심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심판은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사건이 벌어져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오고 파괴되고 내가 육체적으로 병들고 망가지고 내가 죽는 것이 심판이 되는 것이다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확 다가왔을 때 아, 내가 뭔가 심판을 당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진정한 심판은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죠. 심판은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게 심판입니다. 최악의 가장 극심한 심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거기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로마서 1장 24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악한 길로 내버려 두사 범죄 속에 내어 버려 두는 것, 저들의 마음이 둔탁하여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너무 담대한 것, 이게 심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교만과 죄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 목격하는 바이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감사하게도 어느 순간에 덜컹 가라앉는 것 같은 나의 마음을 이 체크하면서 어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정말 정말 덜컹합니다. 말 그대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한다,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한다, 너희 마음이 이것을 perceive하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서서 고침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둔해져서요, 상식도 희미해지고, 어떨 때 보면 우둔해져가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어떨 때 보면 세상에 취해서 돈의 근심거리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뒤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시넝쿨,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돌짝밭 같은 심령이 되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하는 말이 뭔지, 내가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조차도 잘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아니 모르죠, 스스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객관적으로 보면 우둔하기 그치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 있다면 이것만큼 긴급한 상황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실은 무너져야 되죠. 이사야가 이때에 질문합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다. 뭐죠? How long, O Lord? 언제까지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북왕국,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게 되었고 이사야가 보는 눈앞에서 망할 것이고 남왕국 유다도 이처럼 망한다, 예루살렘이 파괴된다, 완전히 하나님의 이 심판이 팔로우업이 돼서 끝장내는 이러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이게 이제 1차 반전입니다. 거대한 반전이죠. 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거기서부터 네가 가서 전할 말씀은 심판이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근데 이제 세 번째 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반전이겠죠. 세 번째 스토리. 그게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놀라운 한마디의 소망입니다. 그게 마지막 13절에 나오는 거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뭐 정말 10분의 1까지도 황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정말 정말 처절한 것만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구루터기니라. 여러분, 나무를 잘라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대요.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딱 던지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 장면에. 도대체 이 구루터기는 뭔가? 네. 이 구루터기는 뭔가? 이 남은 거라는 이 소망은 과연 뭔가? 자, 여러분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1장 1절을 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말이 10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어떤 날이 오는데 그날에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왕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팔로우업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는데 사실 이 줄기라는 단어는 구루터기입니다. 구루터기.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던졌던 이 구루터기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다윗을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 구루터기로부터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거죠. 구루터기가 죽지 않았다. 거기에서 싹이 나온다. 근데 그가 바로 누구냐? 자, 9장으로 넘어가세요.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메시아적인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왕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믿는 게 뭡니까?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한 아기가 났는데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것이 어떤 성령의 영감으로 이사야의 글의 성경의 한 부분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빼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 모독입니다. 어떻게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 유대인들의 마인드에는 없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죠. 이게 어떻게 복음으로 성취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분께서 성육신하셔서 한 아기로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그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앞으로 한번 또 갈게요. 예,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배경이 있지만 그러나 본문만 갖고 얘기했습니다. 7절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가 8장에도 계속 연결이 되지만 이 아기가 누구냐?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1장에 마태는 바로 예수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여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만민을 구원할 자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는 선지자가 예언한 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God child이죠. God child.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그분.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사야는 분명히 구약인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득 담겨 있죠. 신약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선지서죠. 결국 이사야의 소망, 그 구루터기의 소망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결국 이사야의 소망은 그리스도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어마어마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완전히 다 쓸어 없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끝끝내 지키시는데 그 약속은 구루터기를 통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싹이 나오는 것이다. 근데 제가 오늘 너무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 말씀을 이사야가요 계속 전했어요. 그죠? 그리고 기록했어요. 이사야 40장에 가면 풀도 떨어지고 꽃도 새하고 다 떨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백성이 듣던 안 듣던 그들의 귀가 열리던 안 들리던 너는 외치고 너는 그것을 써라.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더블 트리플 아니 10배, 100배의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루터기로 말미암아 싹이 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지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연 우리는 심판을 받고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인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그냥 먹고 잘 사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요. 진정한 은혜는 우리의 마음이 둔탁하지 않고 우리의 귀가 막히지 않고 우리의 눈이 멀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서 주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자 여러분 한 구절만 읽어보자고요. 고린도후서 3장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많은 얘기를 못하고요. 고린도후서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시의 유대인들도 여전히 저들의 얼굴이 가려지고 저들의 마음이 가려졌다는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3장 14절을 볼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3장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하면은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마지막 멋있는 구절입니다.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Let there be light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의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만큼 큰 은혜와 기적은 없습니다. 이사야가 꿈꾸던 것 주여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오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에 비춰졌을 때 자신의 비천함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수건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온갖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을 뒤흔드신다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교우 중에 좀 질고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신방을 하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복음을 상기시키고 결신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가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도 남들처럼 좀 뜨겁게 주님을 영접하고 싶었는데 항상 그게 부러웠는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심각한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자극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뜨겁게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싶었는데 정말 회개하고 싶었는데 정말 눈물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지고 싶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혹시라도 이런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여러분에게 사실 아직도 맹숭맹숭하다면 경각심을 갖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